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당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의심 지역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을 포함해 모두 아홉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달 초 수도 앙카라에서 연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뒤 터키 정부가 과격 단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터키 보안군은 이날 새벽 남동부 디아르바키르주에 있는 ISIL 안가 의심 건물을 급습했으며 이로 인해 수시간 동안 양측 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쿠르드 반군 지역으로 시리아 국경과 가까우며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 전사들을 선발하는 모병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누만 쿠르툴무스 터키 부총리는 이번 작전으로 12명의 ISIL 반군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을 위한 러시아군의 공습을 승인했습니다. 이란의 파르스 통신은 이라크 의회 하켐 알 자멜리 국가안보 국방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침투하는 ISIL 테러 분자들을 러시아 전투기들이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의회는 러시아에 ISIL 표적들을 대상으로 공습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했습니다. 알자멜리 위원장은 이라크와 러시아가 ISIL을 타격하기 위한 합동자료센터를 주도하며 이번 조치로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연결되는 ISIL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는 최근 러시아, 시리아, 이란과 함께 ISIL 소탕을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알레포 지역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군과 싸우는 반군이 장악한 곳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에 앞서 시리아군 기계화 부대가 이란으로부터 훈련받은 시아파 전사들의 지원을 받아 이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민병대의 한 지휘관은 지난 2년간 알레포를 대상으로 시리아 지상군이 벌인 최대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군 지휘관들은 비호에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시리아 북부 지역 전투 상황을 바꿔놨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00여 명 가까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오늘 지진으로 난가르 하르주에서 10여 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으며 쿤두즈주 타크하르에서는 학생만 12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파키스탄 키버 파크툰과주에서 최소 48명이 숨지고 550여 명이 부상했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에 따라 피해 지역에 군 병력을 급파하고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구조 장비 등을 배포했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은 이번 지진은 규모 7.5로 관측됐으며 진앙지는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힌두쿠시 산간 마을인 페이자바드에서 82km 떨어진 곳에 지하 196km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인도 뉴델리에서도 건물이 흔들려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한국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중 3국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주 3국 정상회담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다음 달 2일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가경제발전 방안을 결정하는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5중전회가 오늘 비공개리에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당 지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29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서 중국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을 사실상 확정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작별 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기약 없는 이별에 들어갔습니다. 미 공군이 국제 핵실험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5년 만에 다시 비행 대대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감시와 분석이 핵심 임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This has galvaniz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action to end these gross human rights.
내일 북한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와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작별 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0여 년 만에 혈육을 만난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2박 3일 동안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기약 없는 이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65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던 이산가족들에게 2박 3일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마지막 작별 상봉이 이뤄지는 금강산 면회소는 또다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65년 만에 재회한 부부는 2시간 남짓의 마지막 상봉 동안 두 손을 놓지 않은 채 꼭 붙어 있었습니다. 86살 정규명 할아버지는 두 번 다시 못 볼지 모를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며 참았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규명 할아버지는 이렇게 금방 헤어질 거라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야속한 이별의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65년 전 어린 두 딸에게 꽃신을 사다 주겠다고 약속한 아버지는 이제는 칠순의 할머니가 된 딸들에게 신발을 선물하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기약 없는 이별에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가 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족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서로의 모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건강이 악화돼 상봉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한국 측 최고령자 98살 이석주 할아버지는 입고 있던 외투와 목도리를 벗어 아들에게 입혀주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치매를 앓아 상봉 행사 내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구순의 노모는 마지막 작별 상봉에서 아들을 알아보며 오열했습니다. 43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납북 어부 정건목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 손수건을 나눠 갖는가 하면 서로의 주소를 적은 쪽지를 건네며 기약 없는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 마지막으로 떠나는 오빠의 손을 잡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버스를 따라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필사적으로 손을 맞잡고 살아서 다시 만나자며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석주 할아버지를 비롯해 4명은 구급차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금강산에서 산책 도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93살 박태욱 할아버지도 구급차에 실려서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이뤄진 2차 상봉에서는 한국 측 가족 254명이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났습니다. 이번 2차 상봉에서는 지난 1972년 납북된 오대양호 선원 정건목 할아버지가 43년 만에 어머니와 만났고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납북된 문홍주 할아버지의 여동생도 북측 조카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상봉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10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지만 북측은 정건목 할아버지 외 나머지 49명은 숨졌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1차 상봉 때는 한국 측 상봉단 389명이 북측 가족 141명과 만났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개별 상봉과 단체 상봉, 점심 식사 등을 함께하면서 2박 3일간 6차례에 걸쳐 12시간을 만나며 못다한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뒤 20번째로 열린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살펴보면 직계 가족의 만남은 줄고 형제나 자매, 사촌 간의 만남은 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때문인데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남북 당국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가족을 만난 남북한 180가족 가운데 부모와 자식 등 직계 가족을 만난 가족은 18가족뿐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형제나 자매, 사촌, 조카 등을 만났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상봉 참가자들 가운데 80세 이상 노인이 90%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가 많다 보니 건강상의 이유로 상봉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9월 현재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90세 이상 이산가족은 약 7,800명, 또 8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90세 이상이 정확히는 7,781명이라서 11.7%가 되고요. 그러니까 80세에서 89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벌써 한 2만 8천여 명이 돼서 42%. 80세 이상이 저희가 그래서 거의 50%에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환 박사는 고령화된 이산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서신 왕래와 상시 상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사 확인이나 지속적으로 생사 확인하고 소식을 알 수 있을 정도는 최소한의 요건은 돼야 되겠죠. 그게 결국은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번 만나러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시적인 상봉의 가장 큰 고령화적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거지. 한번 만나고 나서는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 좀 가혹한 거죠. 상시 상봉 아니면 최소한 생사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의 부축, 서신 왕래 이런 것들은 고령화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죠.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장인 이춘복 북한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이번 상봉 행사가 끝나면 상시 접촉과 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관련 문제를 한국 측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 등 복잡한 현안을 풀기 위해선 당국회담 개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회담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한국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남북 당국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 간 회담이 이루어지고 적십자 본회담 등도 현재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를 보다 더 정교화시키고 생존자 확인 등을 하고 하는 이런 과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며 남북 간에 합의되면 보다 더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으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유감 표명,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면서 상봉 행사가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21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전하며 65년간 떨어져 살았던 부부의 사연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순규 할머니는 1949년 12월 남편 오인세 씨와 결혼했지만 불과 7개월 뒤인 1950년 7월 6.25 전쟁이 나면서 헤어졌습니다. 남편이 인민군에 징집돼 북한으로 간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을 낳아 홀로 키우고 바느질과 농사일로 시부모를 공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과 처음 살았던 집에 머물며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65년 만에 남편을 만나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모른다며 너무 많이 울어 눈물이 다 말랐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헤어질 당시 뱃속에 있던 아들은 64살의 할아버지가 돼 생전 처음 만난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전쟁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된 분단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없는 것은 물론 편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부를 전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88살로 이번 상봉 대상 중 최고령자인 북한의 리흥종 할아버지 가족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2살 때 헤어진 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된 딸이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소 짓자 리 할아버지는 소리 죽여 울기만 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노인들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점에서 또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격한 감정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한 이들 중 또다시 만난 이들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이산가족 상봉은 한반도가 아직 기술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시아 문제를 다뤄온 도널드 커크 기자는 22일 미국 월드 트리뷴 신문에 쓴 칼럼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마지막 만남을 갖기 위해 상봉 행사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2000년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시작했을 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작 20차례만 상봉이 이뤄졌다고 커크 기자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수도꼭지를 열었다 잠궜다 하듯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중단하고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커크 기자는 북한이 이 같은 가족 상봉을 이용하는 것은 정권의 잔인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기약 없이 상봉을 기다리는 건 몹시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2일 이산가족 상봉을 다루는 남북 언론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00개가 넘는 신문이 일면에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지만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활동을 장황하게 전하다 오면 하단에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짧게 언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 언론은 이산가족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한 반면 북한 관영 언론은 이산가족 상봉을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치적으로 선전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열린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의 96가족이 남한 가족과 20일에서 22일 1차로 만났고 24일부터 26일은 남한의 90가족이 북한 가족과 만났습니다. 이산가족들은 행사에서 모두 6차례 12시간에 걸쳐 만났습니다. 단체 상봉, 환영 만찬, 개별 상봉, 공동 중식, 단체 상봉, 작별 상봉 순서로 2시간씩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허핑턴포스트 신문은 다음 생애에서 다시 만나자는 이산가족의 말을 전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분단된 가족이 일생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행사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한 정부 간 고위급 협의회와 이와 병행한 반관반민 성격의 2015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이 내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정부 간 고위급 협의와 포럼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석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2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옵서버 자격으로 몽골을 비롯해 유엔과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등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도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측도 초청했지만 공식 행사를 하루 앞둔 26일까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참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박근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로 동북아 국가들이 원자력 안전과 환경, 테러 대응 등 협력이 쉬운 분야부터 신뢰를 쌓은 뒤 협력 분야를 안보 분야 등으로 넓혀나가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다자협의회는 각국 수석 대표가 지난해 국장급에서 격상돼 차관보급 이상이 참석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굳건해지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28일 개최되는 정부 간 협의회는 한국 외교부 김홍균 차관보 주재로 지난 1년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동북아의 다자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정부 간 협의회에는 미국 측에서 6자회담 수석 대표이자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하고 일본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합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유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하고 러시아에서 리고르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이 그리고 몽골에서도 담바 강후약 외교부 사무차관이 참석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참석하는 만큼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외교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 접촉도 활발히 이뤄집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미국과 일본,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와 각각 연쇄협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연쇄협의에서는 한중과 미중, 미한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형성된 추진력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현재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와 탐색적 대화를 포함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간 고위급 협의회에 앞서 27일부터 사흘간 반관 반민의 1.5트랙 형식으로 2015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이 열립니다. 포럼의 첫째 날인 27일에는 유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성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박성우 세종연구재단 이사장이 각각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어서 28일에는 에너지 안보와 사이버스 공간, 환경과 재난관리 등 4개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 날에는 토론 결과 보고와 정책 제안 발표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별도로 개최합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최근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자를 다음 달 2일로 일본 측에 제의했고 일본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현재 정상회담 일정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대청와대는 또 오는 31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이 국제 핵실험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5년 만에 다시 5개 비행대대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감시와 분석이 핵심 임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전투사령부 산하 공군기술응용본부가 국제 핵능력 감시 강화를 위해서 5개 비행대대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사령부는 최근 공보지를 통해 지난 15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패트릭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기술응용본부에서 기념식을 갖고 5개 비행대대가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기술응용본부는 핵실험 등 유엔 회원국들의 국제 핵실험 금지 조약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핵실험과 폭발 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모든 관련 움직임들을 탐지해 최고 사령부에 직속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워싱턴의 군사 소식통들은 주로 외국의 대량 살상 무기 활동을 감시하고 관련 탐지 기구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 공군 기술 응용 본부가 5개 비행대대를 편성한 건 역사적인 큰 변화라고 지적합니다. 북한 등 위협국들의 핵활동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전세계 핵 움직임을 여러 수단을 통해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단독 공군부대로의 진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미 공군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5개 비행대대가 북한과 이란의 핵활동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모든 지하 핵시설을 갖고 있고 북한은 특히 세 번이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0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4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며 하지만 아직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군기술응용본부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탐지하고 이를 규명하는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부는 이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들 역시 탐지에 보고했습니다. 미 공군은 앞서 냉전 시절인 1959년 소련 등 위협 국가들의 핵실험 감시를 위해서 공군 기술 운영 본부의 전신인 AFFAG를 창설한 뒤 1980년까지 5개 비행대대를 운영했었습니다. 25년 만에 부활된 5개 비행대대는 기술 감시대대, 기술 작전부대, 기술 지원부대, 기술 지속부대, 그리고 사이버 전력부대입니다. 이 가운데 기술감시부대가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집중 감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군기술응용본부는 기술감시부대가 지하와 수중, 대기 혹은 우주공간의 핵폭발을 탐지하고 규명하는 역할을 다층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대령인 제니퍼 소바다 공군기술응용본부장은 15일 비행대대 편성 기념식에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빠른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며 감시 임무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기술응용본부는 1,000명의 요원들이 있고 전 세계 3,600개의 탐지 센서 등 미 원자력 에너지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이 오늘부터 나흘간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최신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수상함 5척 그리고 각종 항공기들이 참가합니다. 한국 해군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함정 20여 척, P3 해상 초계기 등이 출동합니다. 두 나라 해군은 대수상함전과 대공전 등 통상적인 해상 기동 훈련과 대특수전 부대 작전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미한 연합 해양 방위 태세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과거와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침묵하던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한 구청과 경찰서가 지역 내 탈북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는 바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수익금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이제 갑니다.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서울 강남 구민회관. 회관 앞과 1층, 2층까지 마치 백화점처럼 각가지 물건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가방과 속옷, 신사 정장까지 다양한 물건부터 한우와 국밥 같은 먹을거리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데요. 이곳은 강남 구민과 함께하는 탈북민 돕기 작은 사랑 나눔 바자회 현장입니다.
설탕으로 만든 자몽청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사가세요.
강남구에는 약 400여 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지역 내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지역 내 업체들이 지원했는데요. 수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장영철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강남 가난에는 약 400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는 물품을 전혀 팔아가 봉사를 주고 또 여기 모든 종사자들이 응금을 빼고는 모든 탈북민 돕는데 지원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 돈을 만들어서 탈북민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와주려고 합니다.
12kg 정도 나옵니다. 10kg 박스인데.
국밥 판매대 앞에는 물건을 고르느라 배가 고픈 사람들로 줄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요. 구수한 누룽지와 김장 준비에 필요한 고춧가루와 각종 젓갈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아, 자몽청하고요. 레몽 생강청은 아까 금방 떨어졌고요. 저희 착한 누룽지 팔고요.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늘 꽃도 드셔보세요. 도시 칼슘하고 철분이 많아요. 홍조류가. 이거 밥할 때 한 스푼만 딱 넣은 다음에 치사꽃이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밥이랑 같이 되면서
그냥 말리기만 한 거예요?
아니요, 쪘어요. 쪄가지고 저희가 빠진 거예요.
좋은 취지의 행사인 만큼 이곳에 나온 상인들의 보람도 큰데요. 봉사자들과 상인들 그리고 탈북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번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좀 더 저희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맺고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제 봉사하러 해서 수익금을 다 이제 봉사하시는데 다 기부하신다고.
여기에 보세요. 오늘도 많이 모금했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정확한 액수는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잘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와서 이제 가족들도 없을 거고 와서 이제 그런데 적응하시는데 힘드실 텐데 여기 와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잘 적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었는데 매진됐고 오늘 지금 이거밖에 없어.
네, 오늘 너무 보람 있고요. 저희가 미약하나마 작은 힘으로 이렇게 도와서 저희 수익금을 내서 다 기부한다는 게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한데.
자몽청사 가세요. 만 원이에요.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자몽.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옷가지들도 많은데요. 지역 내 상점들에서 기부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만큼 멋쟁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만져보시고요. 디자인이나 색감이나 보시고 걸쳐보셔도 되세요.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요거 요 색깔 회색. 꺼내봐 드릴까요?
네.
아, 포장 있는 거 많이
만들어. 이거 또 저기 구스 돋바 하고 위에 피. 뭐 그리고 먹거리 고춧가루
옷도 사고요 고춧가루도 사고요 뭐 두루두루 샀어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는 소식에 모인 시민들 이곳에 와서 행사 취지를 알게 된 경우도 많은데요. 소비자는 품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좋고 수익금으로 탈북민을 도울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친구들 모임 다 지금 6명이 다 와서 다 너무 많이 사가가지고 지금 또 입고 있잖아요. 그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꼭 저기 좀 더 저기 다시 이렇게 여기서 적응하고 다시 다 일어나시려면 힘들잖아요. 특히 뭐 탈북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냥 여기 한국 있어도 힘든데 안 그렇겠어요? 네, 예, 여러모로 진짜 우리가 뭐 십시일반이지만 다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물건 싸게 사서 좋고 우리가 또 삶으로서 일부러 또 기금을 내거나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기회에 또 그렇게 도움을 준다니까 좋죠.
아쉬워서 한 바퀴 돌까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도와주지만 이런 걸로 또 내가 삶으로 해서 또 이렇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많은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강남구에서는 앞으로도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수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장영철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탈북민이 앞으로 이제 통일의 시대 되고는 아마 사회주의에 살던 사람은 자본 이 사람들을 많이 아르켜놔야 이북에서 만약에 통일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아르켜서 일을 자본주의의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니들 해서 그런 계기로서 이걸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탈북민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라든지 모든 것을 많이 하고 해오고 앞으로도 또 계획을 해서 이제 좀 더 발전되고 긍정적인 것을 좀 한번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됐습니다.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중국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산당 제5차 전체회의 5중전회가 개막했죠?
네,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는 비공개고요. 신화통신도 개막했다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당 지도자들과 350여 명의 당 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이 참석했는데요. 오는 29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네, 자 제18기 5중전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입니까?
네, 18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중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앙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요. 올해 회의에서는 특히 중국 경제에 향후 5년의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경제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중국 언론들이 관련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5중전회에서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이 확정될 예정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계획입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현재 수준인 7%나 이보다 다소 낮은 6.5에서 7%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높은 성장률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성장률 부담을 낮추고 경제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7%대로 유지할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9개월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9%를 기록했고 또 올해 전체로 볼 때도 7%가 안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23일 중앙당교에서의 강연에서 우리는 원래부터 어떤 특정 지점, 즉 7%를 사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또 중국 경제는 더는 7% 성장률을 이룰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해서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일까 아닐까가 궁금한데 여전히 뭐 높은 성장률을 고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네, 중국 정부가 최근 자주 언급하는 것이 신창타이죠. 새로운 상태라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했지만 현재의 새로운 상태로는 중속 성장을 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경제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크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5년간의 경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부담으로 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샤오캉 목표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샤오캉, 즉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이루겠다고 미리 공언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경제와 개인 소득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7%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이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제는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방금 설명드린 샤오캉 목표도 있었고요. 또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중국의 꿈이라는 목표도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민생보장과 빈곤 구제에 힘쓸 예정입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 외에 또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네, 눈에 띄는 부분은 처음으로 환경에 대한 목표가 제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대기 등 환경오염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국도 이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도 고위직에 대한 처벌과 새로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가정에 대해서 자녀 2명의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시점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들 언제쯤 공개가 될까요?
네,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회의가 끝날 때쯤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일주일 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성명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네, 자,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리 총리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방한 기간 동안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서울에서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두가 아는 이유로 한중일 3국 협력이 방해받았다며 3년 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각국이 역사를 직시하는 정신으로 역사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일본을 겨냥해서 말했습니다.
네. 자, 리커창 총리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도 별도로 만남이 있겠죠?
네, 리 총리는 방한 첫날인 31일 박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리 총리의 방한 기간 중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핵과 통일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제와 무역 관련 협정도 체결될 예정인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한국의 최대 무역국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리 총리는 아베 총리와도 별도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수니파 무장조직 ISIL에 붙잡힌 인질들을 구출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고요?
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어제 ISIL의 인질로 잡힌 쿠르드족 48명과 이라크 전직 군경 27명을 구출하는 작전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의 길이는 4분여 정도인데요. 작전에 참여한 특수부대 요원의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장면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흰색 옷을 입은 인질 수십 명이 특수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황급히 탈출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인질이 갇힌 방에는 ISIL의 깃발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작전은 쿠르드 자치 정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작전인가요?
네, 미군과의 합동 작전입니다. 쿠르드 자치 정부 안보위원회사나 대테러 부대와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 포스가 22일 새벽 2시에 이라크 북부에서 실시한 작전입니다. 이들은 ISIL이 인질을 가두는 수용소로 쓰는 건물을 공격해서 약 2시간 동안 작전을 폈습니다. 쿠르드 요원 48명, 미군 30명이 투입됐고 시누크 헬기 3대, 블랙호크 헬기 3대, 또 침투용 헬기 6대도 투입됐습니다.
네, 자, 왜 이날 작전이 실시됐는지 그 배경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쿠르드 정부 측은 인질들이 작전 당일 처형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새벽에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도중 교전이 벌어져서 ISIL 조직원 20명이 사살되고 미군 1명이 숨지고 쿠르드 요원 3명이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ISIL과 전투하다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한편 이라크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서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러시아에게 줬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라크 정부가 ISIL 공격권을 러시아에 줬다고 이라크 고위 안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 매체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따라서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넘어오는 ISI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ISI를 겨냥한 이라크, 이란, 시리아 연합에 러시아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라크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라크 의회의 하켐 알 자밀리 국방안보위원장은 터키의 아나돌루 통신에 이번 조치로 ISI의 물자 공급 경로를 차단해서 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는 외부에서 시리아의 ISI 세력으로 보급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부터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했죠.
네. 자, 그런데 현재 미국도 이라크에서 ISIL에 대한 공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라크 정부가 이렇게 러시아에도 공습을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앞서 이라크 보안당국 관계자는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 아이에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엄격한 규약을 지키고 있어서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적다며 러시아는 반면 복잡하게 제한된 규칙이 없어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난민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유입을 통제하기로 합의했다고요?
네, 유럽연합 EU 주요국과 발칸 지역 11개국 정상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난민대책 특별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합의의 골자는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난민 수용 능력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정상들은 난민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에서 등록된 난민들만 넘어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또 슬로베니아 국경에 400명의 수비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Today it's our common position in Europe that the priority is to protect our external borders.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국경을 지키는 게 우선 목표라는 것이 유럽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우리의 국경지대에서 매우 극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미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한 상태죠?
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닫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 발칸 지역 국가들이 그러면 자국 국경도 닫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 대책을 마련하려고 모였고 국경 통제를 강화해서 난민 유입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통제하지 않은 난민 유입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난민 유입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난민 수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죠.
네, 이미 들어와 있는 난민이 워낙 많고요. 올해 들어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67만 명 이상의 난민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만 따져봐도 25만 명에 유입된 상황이어서 수용 확대가 절실합니다. 추운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요. 따라서 그리스의 연말까지 5만 명 수용 규모의 난민 수용 시설이 건립되고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발칸 지역에 역시 5만 명 규모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건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VOA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와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3도, 남포 최저 11도에서 최고 1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3도, 강계 최저 5도에서 최고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주 최저 11도, 최고 14도, 개성 최저 12도, 최고 1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도 역시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맑은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0도, 최고 18도, 장진 최저 2, 최고 7, 해산 최저 4, 최고 9도, 원산은 최저 12도, 최고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오전엔 가끔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0도, 최고 17도, 선봉도 최저 9도, 최고 1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비 소식이 있고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당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의심 지역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달 초 수도 앙카라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뒤 터키 정부가 과격단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터키 보안군은 이날 새벽 남동부 디아르바키르 주에 있는 ISIL 안가 의심 건물을 급습했으며, 이로 인해 수시간 동안 양측 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쿠르드 반군 지역으로 시리아 국경과 가까우며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 전사들을 선발하는 모병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누만 쿠르툴무스 터키 부총리는 이번 작전으로 12명의 ISIL 반군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가 ISIL 소탕을 위한 러시아군의 공습을 승인했습니다. 이란의 파르스 통신은 이라크의회 하켐 알 자멜리 국가안보국방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침투하는 ISIL 테러 분자들을 러시아 전투기들이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라크의회는 러시아에 ISIL 표적들을 대상으로 공습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했습니다. 알 자멜리 위원장은 이라크와 러시아가 ISIL을 타격하기 위한 합동자료센터를 주도하며 이번 조치로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연결되는 ISIL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는 최근 러시아, 시리아, 이란과 함께 ISIL 소탕을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알레포 지역은 바샤르 알라사드 정부군과 싸우는 반군이 장악한 곳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에 앞서 시리아 군 기계화 부대가 이란으로부터 훈련받은 시아파 전사들의 지원을 받아 이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민병대의 한 지휘관은 지난 2년간 알레포를 대상으로 시리아 정부군이 벌인 최대의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군 지휘관들은 BOA에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시리아 북부 지역 전투 상황을 바꿔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시리아 내 애국적인 반군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50명을 넘었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오늘 지진으로 랑가르하르주에서 수십 명이 숨졌으며 쿤두즈주 타크하르에서는 학생 12명이 긴급 대피 도중 압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파키스탄 키버 파크툰콰주에서는 최소 123명이 숨지고 950여 명이 부상했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당국은 이에 따라 피해 지역의 군병력을 급파하고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구조 장비 등을 배포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은 규모 7.5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언론들은 인도 뉴델리에서도 건물이 흔들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한국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중 3국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주 3국 정상회담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다음 달 2일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는 29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54개국 정상들이 초청됐습니다.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이 기간 양측의 연간 무역 규모는 2배 이상 늘어 72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인도 국영 석유기업인 ONGC사는 현재 수단과 남수단에 있는 해외 자산을 앞으로 3년간에 걸쳐 120억 달러에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철강 산업에 필요한 9천만 톤 분량의 코크스용 석탄을 구매하기 위한 회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